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큰물에 잠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에서 간밤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휴스턴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모두 물에 잠겼고 공항 두 곳은 폐쇄됐습니다. 또 도심에서 먼 지역은 연락이 끊긴 상태라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작업은 주방위군 3,000명을 포함해 소방관, 경찰,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헬기와 배를 이용해 진행 중이고 당국은 대형 컨벤션 센터에 대피소를 마련해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텍사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는 느리게 움직였고 걸프만의 더운 공기와 결합해 엄청난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어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테러가 헬만드주 나와 지역에서 군 차량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는 대부분 군인과 경찰입니다. 아프간 무장 반군인 탈레반은 자신들이 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주둔했던 외국 군대가 많이 철수하자 아프간 남부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란,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헬만드주 몇몇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폭탄 테러가 난 나와 지역을 지난달에 장악했지만 이곳에서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에서의 상호 병력 철수에 합의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도카라 지역에서 양측 군대를 신속하게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둥랑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양국 간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의 이번 합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두 나라 군대는 지난 두 달간 이 지역에서 격렬하게 대치해왔습니다. 분쟁은 지난 6월 중순 중국 공병대가 국경 도려를 확장하려 하자 인도 측이 이를 막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대치가 계속되자 두 나라는 군대를 해당 지역에 증강 배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이 자신의 부패 문제를 조사하던 유엔 고위 관리를 즉각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이반 멜라스케스 유엔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국익과 법치 강화를 위해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멜라스케스 위원장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멜라스케스 위원장은 과테말라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는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치러진 대선 이전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과 충돌한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인 함에서 실종됐던 장병 10명의 시신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미 해군은 잠수사들이 실종자 유해를 모두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맥케남은 지난 21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우현 부분이 파손되고 장병 침실과 통신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고가 나자 미 해군 당국은 구축함들의 원해 운항을 중단시켰고 칠함대 사령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올해 들어 칠함대 소속 함정이 충돌 사고를 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최근에는 미 구축함 피츠 제럴드함이 일본 근해에서 대형 상선과 부딪혀 장면 7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3차 협상이 오늘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됩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합니다. 영국의 데이비스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과 유럽연합의 미셸 바르니에 대표가 이날 협상 재개를 선언하면 분야별 협상단이 양측 제안을 검토합니다. 이번 협상은 오늘 31일에 끝납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한편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대북 평화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군 구조 개혁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10월까지 상황이 관리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다른 미래를 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평화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27일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사를 도발적 행동으로 간주하며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도발적 행동으로 여긴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사체는 2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고 두 번째 발사체는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김정은 정권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분명한 입장을 보였고 국제사회의 통일된 목소리는 그 누구도 한반도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사명엔 모두 일치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관해 북한과 관여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발사 직전 그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김정은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뒤로 물러난 것처럼 시사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종류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북한은 여전히 현재 태도에서 완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과거에 보지 못한 일정 수준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한반도와 북한의 다른 미래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의 평가 결과 북한이 지난 26일 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일부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이번에 저각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300mm 방사포 또는 단거리 발사체라고 잠정 평가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미한 군 당국의 중간 평가입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오전 강원도 원산과 가까운 깃대령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두 발은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 발사체의 고도와 사거리 등 초기 정보만을 분석했을 땐 300mm 방사포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 발사체가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며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선 한국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최고 고도가 약 50여 킬로미터로 발사 각도도 평상시와는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고각 발사가 아닌 저각 발사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곤 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치곤 고도가 낮았다면서 새로운 미사일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스커드나 이런 것들을 사거리 짧은 걸 갖다가 낮은 각도로 그냥 일부러 쐈는지 아니면 새로운 미사일인지 그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단거리 미사일 새로 만든 걸 쓸 수도 있죠.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고체 추진제를 쓰는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역시 저각 발사를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방사포보단 탄도미사일 그리고 KN-02보단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 미사일이 2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고도가 50킬로미터 나왔다는 건 북한이 미사일로 무언가 새로운 운용 전술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고도보다 오히려 더 낮게 단시간 내에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추력이 좋은 미사일을 이용해서 발사를 정상적으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어떤 각도가 30에서 40도 정도 된다고 하면 30도, 40도보다 더 낮은 한 뭐 25도나 20도의 어떤 각도로 탄도가 날아가게 만들어서 거리를 짧게 하고 시간도 짧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50km를 한 50km 정도의 고도로 날아가면 채 3, 4분이 채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거리 250km의 미사일을 50km 고도로 발사했을 경우 종말 단계에서 결국 사드의 요격 고도 40에서 150km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드의 배치를 염두에 두고 또 우리의 대응의 배치 염두에 두고 북한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저각 발사를 통해서 발사 고도도 낮추고 또 날아오는 시간도 단축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제한을 가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런 실험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한편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300mm 방사포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모두 도발로 간주된다며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완벽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창립일에 즈음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미한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잔여 기간이나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창립일을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2013년과 2017년 위기 상황을 비교할 때 두 시기 모두 미국과 한국 정부의 교책이라는 점과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2번과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모두 14번의 공개 활동을 했는데 이는 예년의 절반 수준이라며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전 각각 14일간 외부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 기간 도발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미사일 행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을 미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최종 관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선 최신식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학재료연구소 방문 때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미사일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재진입체의 첨두부 제작 공정 사진에서 드러난 뭉툭한 첨두부 모양으로 미루어 뾰족한 모양의 최신식 재진입체보다 낮은 기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환율과 물가 폭등 등 위기 징후는 없지만 일부 수출 품목의 가격 하락과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해외 인력 송출 제재를 회피하려고 계약 일자를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으로 위조하거나 서둘러 인력을 내보낼 것을 지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동참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면에서 소통과 경제협력 확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커져서 보위성이 체제 불만자를 색출하고 평양 시내에서 전과자와 무직자를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폭 강화된 안보리 결의 이후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 내 북한 공관원들을 감축해 북한의 외교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프랑스, 불가리아, 페루, 멕시코가 북한 공관원을 감축하거나 추방했고 쿠웨이트 등도 공관원 감축을 결정했다며 일부 중동국가들은 북한 노동 인력에 대한 신규 수입을 제한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구조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만약의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군 구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과 상륙 능력 그리고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 탈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 수행 개념, How to Fight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 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삼축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국군의 3대 전략으로 유사시 선제공격형 방어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체계를 가리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삼축체계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히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한국군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삼축체계의 구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핵심 정책 도의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하반기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함께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 획득체계 개선을 하반기 주요 핵심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10월 상순까지 한반도 상황이 잘 관리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쏜 데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도발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해 방심은 허용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10월 상순까지 한반도 상황이 잘 관리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10월 중 있는 주요 계기일들, 즉 14선언 10주년이나 북한의 10.10당 찬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강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그런 방향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전략적 도발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28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 북한도 일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행위가 전략적인 도발과는 관계가 없는 게 분명하다며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통상적 대응 훈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관포위 사격 위협으로 한껏 취소됐던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바꿀 만큼의 충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이번에 정말 미미한 도발을 을지훈련 기간에 했다는 건 이거는 을지훈련에 대해 맞대응하기 위한 도발이 아니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뭐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지 뭐 판을 깨려는 그러한 도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이 미흡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화성 14형의 추가 발사나 또 다른 전략 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여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며 북한의 이번 도발도 대화보다는 긴장 국면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쟤네들은 결국은 이른바 얘기했던 레드라인, 거기까지는 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할 것이 지금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네가 치킨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사일 발사의 그 간격은 좀 더 늘릴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서 단거리에 이어서 9월이나 10월쯤 중장거리가 또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가느냐를 가늠하기 위해 우선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다음 달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까지 북한이 도발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은 되돌릴 수 없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미한 관계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고 북한도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미한 동맹은 북한의 도발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인기를 활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탐지해 요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업체가 기존의 무인기 성능을 개량하고 있어서 몇 년 안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미국 서부 샌디에고에 있는 무인기 생산업체 GAASI 본부에선 북한과 관련해 흥미로운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이 회의의 주제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무인기의 역할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일본의 전직 국방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기존의 무인기를 활용해 상승 단계부터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이 중단기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아서 허먼 선임연구원은 지난주 발표한 관련 행사보고서에서 미사일을 초기 상승 단계부터 요격하는 게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내뿜는 열을 적외선 탐지 센서가 감지하고 식별해 다른 지상 요격체계, 공격용 무인기와 연계하면 새로운 신기술 없이도 기존의 능력으로 빠르게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탄도미사일은 상승 단계가 가장 속도가 느리고 이후 표적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요격 성공률도 상승 단계가 가장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에 배치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나 해상의 이지스 요격체계는 모두 종말 단계 요격용으로 발사 단계부터 미사일을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사나 미사일 방어국은 상승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우주에 기반을 둔 요격체계 구축을 압박하고 있지만 두 방안 모두 긴 개발 시간과 엄청난 비용 때문에 당장은 북한의 위협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사일 방어국의 전신인 탄도미사일 방어기구에서 과학기술국장을 지낸 레오나르드 카베니 박사는 기존의 무인기를 활용하면 2년 안에 2,500만 달러 이하의 적은 비용으로 상승 단계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군사 매체인 디펜스 원은 21일 지난해 사전 경보 없이 발사된 모의 표적을 발사 단계에서 탐지했던 최신 무인기 MQ-9 리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한국, 일본과 실시한 미사일 경보 훈련에 리퍼 두 대를 동원해 상승 단계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리퍼에 장착된 전자 광학 적외선 탐지 기기인 MSTS가 미사일이 상승하면서 내뿜는 열을 탐지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퍼의 삼각 측량 방식을 통해 얻은 3차원 표적 자료를 해상의 이지스 체계에 제공해 요격 정확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Q-9 리퍼를 생산하는 GAASI의 데이비드 알렉산더 회장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상승 단계 탐지 능력에 많은 개선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안에 리퍼가 미사일 방어의 판도를 바꿀 정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 업체가 생산하는 장거리 무인기 프레데터 C 어벤저가 함께 작전을 펼치면 탐지와 공격력을 더욱 확대해 다층 방어망을 훨씬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벤저는 미사일 등 무기를 1,600kg까지 적재할 수 있고 리퍼보다 더 빠르게 상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드슨 연구소의 허먼 선임연구원은 미사일을 장착한 이런 무인기들을 북한 해역 밖에서 순환 비행시키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먼 연구원은 이런 방안이 단기적으로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하고 상승 단계에서 격추한 미사일 잔해 역시 북한 해역이나 동해에 떨어져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24일 미국 미사일 방어국에 이런 무인기를 활용한 요격 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미사일 방어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이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것이 방어용 훈련이란 것은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특징은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한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난 21일 시작됐습니다. 을지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병력과 무기가 동원돼 기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과 미군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지휘관들은 서울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아군의 첨단 무기로 장사정포를 파괴하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게릴라 침투, 서해 도발, GPS 전파 교란과 사이버 테러 등 예상되는 각종 도발에 대처하는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5만 명과 미군 17,50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미군 병력은 7,500명가량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해 병력 규모를 줄인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수개월 전에 계획된 것으로 규모 조정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한국군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미 존스 호킨스 대 한미연구소 방문교수는 훈련 자체가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병력 규모 축소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참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7천 명 줄고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참가하는 부서가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런 거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인원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It is a computer generated exercise. 항공모함이 이게 뭐 두 개고냐 세 개고냐 아무 의미 없어요. 컴퓨터상으로 10개 보내면 돼요.
이번 을지훈련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시기적으로 북한에 잇따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 직후에 훈련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을지훈련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고위 지휘관 3명은 지난 22일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에리스 태평양 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4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을지훈련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21일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을 통해 이것이 북침 훈련이라며 보복과 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 놈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을지훈련이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란 것을 북한 정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xercise for the defense of Korea. It's a combined exercise.
미한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지난 1976년에 시작됐습니다. 앞서 미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포커스 렌즈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을지훈련을 실시해왔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또 미한연합훈련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의 근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매년 이 훈련이 시작될 때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의 훈련 일정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과 함께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실시하는 군사훈련으로 매년 상반기 실시하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남침 등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미 본토에서 미군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과거 팀스프리트로 불리던 이 훈련은 2008년부터 키리졸브 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 등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전력을 제공한 나라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데이비드 러셀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VOA에 마크 필드 영국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장관의 이틀 전 성명을 상기시키며 영국은 북한의 행동과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핵과 탄도무기 개발이 영내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을 규탄하는 데 있어 한국과 유엔의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직접 표명하고 안보 문제뿐 아니라 세계 정치, 국방, 경제 현안에 관한 두 나라 간 강력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필드 부장관의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한국에서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데 대해 해외로부터 영국, 호주를 비롯한 7개 추종국가 군대들이 기어들었다며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어떤 결과를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을지 훈련에는 유엔군 사령부 전력 제공 국가인 영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 나라가 참관합니다. 북한으로 고성능 미사일 엔진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7년 전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미사일 기술을 훔치려던 북한 공작원을 체포하는 영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25일 북한 공작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술을 훔치려다 체포되는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지난 2011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140km 서쪽으로 떨어진 지토미르의 한 차고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에는 북한 남성들이 차고로 들어와 문서를 들여다보며 흥분한 듯 대화를 나누고 카메라를 이용해 문서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의해 검거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잡힌 두 명의 북한 공작원들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함정수사를 벌여 북한인들을 검거하면서 촬영해둔 영상을 CNN에 공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유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CNN 측은 설명했습니다. 2011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우크라이나의 정보요원은 CNN에 자국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유출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첩보활동이 저지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요원은 당시 체포된 두 명의 요원 외에도 또 다른 북한 공작원 두 명이 2011년에 미사일 탄약, 공대공급 미사일용 자동 추적 장치 등을 확보하려다 적발돼 추방됐고 이를 우크라이나 밖으로 수송하는 운반책 역할을 맡은 공작원들도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에도 북한 공작원 5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다 추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2016년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이에 현재 복역 중인 공작원 2명이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남은 북한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CNN에 복역 중인 북한 공작원 2명의 인터뷰도 주선했습니다. 50대로 재판 기록에 X5로 언급된 공작원은 약간의 억양이 있는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CNN과 인터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젊은 공작원 X32는 CNN 기자들이 나타나자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검거되기 몇 주 전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을 접촉해 탄도미사일, 미사일 시스템, 미사일 제조, 우주선 엔진, 태양열 배터리, 급속 배출 연료 탱크, 이동식 발사 대용 미사일 수납 컨테이너, 에너지 축적 장치, 정부 군사 표준 등의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제보하면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얻으려 했던 정보 중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미사일 저장고나 열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S-24 스켈펠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두 공작원은 내년 9월 출소할 예정이지만 임무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이 CNN에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이 영상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등 적대 국가들을 겨냥해 개발하고 있는 정교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73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73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실무그룹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해 다음 달 열리는 제3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청에 해마다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강제실종 의혹과 관련해 실무그룹에 협조하는 대신 실무그룹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실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5년 5월에 북한에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 다시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강제 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실무그룹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73건의 강제 실종 사건 중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한국의 선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체포된 뒤 소식이 끊긴 사람들과 중국에서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의 통보에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뒤 실종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간, 강제실종, 약식처형 등 중대한 인권유린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자들이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두 나라 당국자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북송 제1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탈북 여성들을 위한 상담가로 활동하는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정에서 폭력이나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탈북 여성이 있다면 이들에게 상담과 함께 심리 지원까지 해주는 같은 탈북 여성 상담원이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에서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면서 탈북자 동료 상담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탈북자 동료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송경혜 씨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탈북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유아교육 석사 논문을 쓰면서 설문지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세조이라는 단체를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 하는 게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아직 내 돈만 벌려고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는 그동안 10년을 진짜 나만을 위해서 너무 달려왔구나. 기회가 되면 조금 봉사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2월 달까지만 어린이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3월 달부터 여기 자원봉사를 오려고 사실 해야 되는 그랬는데 또 제가 또 워낙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이 뭐 심리상담사 뭐 자격 자격증을 엄청 많이 땄었어요. 심리상담사도 따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기회가 돼서 또 티오가 생겨가지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송경희 씨는 한국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상담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담사를 하면서 제일 느꼈던 것이 왜 사람이 아픔의 정도는 다르잖아요. 막 툭 쳐서 아픈 사람, 약간 건드려도 아픈 사람. 근데 지나가면 제가 딱 느껴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픈 사람들이더라고, 그 상처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그리고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아니 이러고 머리 흔들던 사람들을 제가 깊은 상담까지는 못 들어가고 우리 여기 심리상담 전문가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정도까지 하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힘은 들어도 뿌듯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공부와 또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석 달 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탈북 여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송경혜 씨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도 배울 만큼 배우고 할 만큼 공부는 했지만 거기에서 그런 건 순 뭐라 할까 누구를 한 사람을 김일성 그 가족을 우상화하기 위한 그것만 배우고 또 진짜 그야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뭐 수학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왔는데 체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의 힘, 특히 자녀가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하지만 분단이라는 그 역사가 있는 것만큼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특히 제가 한국에 와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애가 있으니까 내가 안 배우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애를 위해서라도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애 딱 놔놓고 덜 되기 전 8개월부터 나가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배움밖에는 뭐 다른 방법 내가 이 사회 적응을 빨리 하고 어쨌든 빨리 적응하고 내가 그쪽 문화에서 탈출하는 게 오직 배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만큼 이곳에서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보자라는 마음이 송경혜 씨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는 제가 뭐 어린이집 운영하거나 보육교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애 하나만은 내 저희는 또 좀 다르잖아 한국 계시는 분들하고 세상에 나하고 그림자밖에 없다고 상상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또 내 자식이 내 피부치게 나오니까 이 애는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를 위해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아교육 쪽으로 제가 조금 안 되겠더라고 전문적 지식이 안 되더라고 학부모들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대학원을 갔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담사 과정을 공부하고 또 활동도 하면서 또 다른 꿈도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상담사를 또 하다 보니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제가 전공을 유아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담사는 자격증은 땄지 그쪽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약간 지금 생각 중에 다시 상담학을 지금 다시 시작할까 하는 그런 꿈이 생겨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사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을 조금 많이 벌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지면 그게 또 더 행복한 것도 있더라고. 저는 사실 내 앞에 돈이 많아야 맨날 행복해지는 걸로 생각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가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이 일을 그냥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살충제계란 사태 중에 확인된 맹독성 농약 DDT가 닭농장의 흙에서도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살충제계란과 달걀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용 개고기 항생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동물복지단체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 법규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평택에서 건설 중이던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살충제 계란 사태의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유럽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시작된 한국의 살충제 계란 사태.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은 수차례 실시된 잔류농약 검사와 또 문제 계란, 닭 폐기 등으로 파문이 조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출된 살충제 성분 중에 하나인 강한 독성의 DDT가 농장의 토양에서도 검출돼 다른 차원의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DDT라면 맹독성 농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닭 농장이 있는 흙이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달걀 기생하는 해충을 잡기 위해서 뿌린 살충제 성분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돼서 이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그 분노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나 벼룩을 잡기 위해서 농장주들이 사용했던 살충제가 달걀 호흡기나 먹이를 통해서 계란에 흡수된 것으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전국 산란계 농장 계란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에서 유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살충제 성분들이 검출됐던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맹독성 농약인 DDT였고요. 관계당국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고 계란뿐 아니라 달걀에서도 DDT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걀 모이를 쪼아먹던 흙에서도 DDT가 검출된 겁니다. 이 DDT라는 것은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입니다. 인체에 흡수되면은 암을 비롯해서 감각 이상, 마비, 경련을 일으키는 강한 독성의 물질입니다.
네, 흙 속의 DDT 성분을 달걀이 흡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네. 그 문제는 해당 농장주는 흙에다가 DDT 성분의 어떤 살충제를 뿌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토지의 사용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과거에 그곳이 과수농장이었다는 건데요. 당시 과수원 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DDT 성분이 흙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옛날에 1940년대, 50년대 뭐 이 정도에 싼 값으로 아주 빠르게 해충을 제거할 목적으로 들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1973년에 사용이 중단됐고요. 왜냐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가 추세였었는데요. 이번에 그 두 산란계 농장 경북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검출된 DDT 양이 그동안 검출됐던 최고 농도의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농약 성분 오염도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현재 DDT가 검출된 농장의 닭과 달걀은 모두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 계란과 닭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고기가 항생제 논란 중심에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국 전역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절반 이상의 개고기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동물보호단체가 식용견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개고기 식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던 이 단체는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에서 처해진 이 식용견은 각종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와 약물이 투여된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로 식용견에게 검출된 항생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용 개고기에 남아있는 항생제는 먹는 사람에게 흡수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전국 25개 재래시장에 한 93곳의 개고기를 검사해봤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답니다. 물론 그 가축을 키울 때도 항생제를 씁니다. 그 소나 돼지나 달걀도 다 항생제를 쓰는데 그 검출된 양이 문제입니다.
네.
개고기에서 검출된 항생제 성분이 무려 일반 그 축산물에 비해서 96배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동물복지단체에서는 개고기의 항생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네, 왜 손을 놓고 있다는 건가요?
개 식용을 담당할 정부 부서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개는 한국의 축산법상으로 가축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이게 개고기가 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담당 부서가 없어서 정부가 내놓을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끝으로 지난 주말에 일어난 사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설 중에 든 다리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군요.
네. 지난 26일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건설되고 있던 총길이 4.3km의 평택국제대교가 있는데요. 일부 구간의 다리 상판 4개가 20m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마치 물놀이장의 대형 미끄럼틀이 울퉁불퉁 휘어져 있는 모습, 뭐 놀이장의 그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오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네.
끊어져 나간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뼈대를 이루고 있던 철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국의 교량건설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실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그 전문가들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1.3km 교량 부분의 상판 4개, 1개의 교각이 그대로 붕괴가 된 건데요. 한국에서 30년 이상 적용돼 왔던 비교적으로 안전한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던 다리였는데 왜 어떤 문제로 붕괴가 됐는지 그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평택국제대교는 지난 2013년에 착공돼서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었고요. 해당 공법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 있다면 왕복 4차로의 교량 건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고 당시 교량 아래 호수 쪽으로 상판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국도 위를 지나는 구간이 있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교통이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